정말로 네 번째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 오늘은 옷 갈아입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종말론 지금 이네 번째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우선으로 이 거룩함의 기초를 다지고 거룩함을 살아나야 한다고 이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삶, 성화라고도 말하면서 성화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더불어 몸을 통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성화는 필연적으로 몸 안에서 그리고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이거 어렵게 말을 해서 지금 이렇게 뭐 몸으로 산다, 뭐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물론 하나님이 먼저 인정을 하실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런 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지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지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연관되지 않은 성화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데서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는 엄청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갈등지대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갈등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갈등지대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recognize. 여러분이 인지한다는 것이 이미 변화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갈등을 느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지금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육체와 성령의 전투가 벌어지는 전투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기뻐하면서 경각심이 생겨. 야, 이거 그냥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마귀의 공격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고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가 필요하느냐? 기도 없이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돌입했습니다. 이미 전쟁터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성령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군사가 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여기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 remember,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바울사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remember,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전략으로서 내 안에 육체와 성령 사이의 갈등지대에 불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recognize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신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분인가를 여러분 remember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recognize 하고 remember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는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충족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realize, 깨닫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깨닫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이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핵심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모든 의미를 붙들 때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말씀으로 깨닫고 알아갈 때 그걸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가치관과 비교가 되면서 내 가치관이 자꾸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Realize하고 Remember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이 있을까요? Recognize하고 그 다음에 Remember했어요. 그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하고 Realize했어요. 그 다음에 오는 반응은 뭘까요?
실행.
그렇죠. 실행해야 되니까 응답해야 되는 거야. 응답하라. 1988처럼 리스판드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판드 해야 되는데 성령께 민감하게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8장 14절에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으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가정에 속한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가정의 가족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가정에 가족이 됐으면 하나님 가정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자꾸 벗겨내는 법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 이건 무슨 뜻인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의 집에 속했으면 하나님의 가정으로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방법으로 그 가정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내 방법을 벗어버리는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께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가족의 이름에 수치가 되는 일을 모두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을 자꾸만 우리가 안 하고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옛사람의 성품을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한 껍질 한 껍질 벗기면서 늘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면서 행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모든 삶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는 질문이 뭘까요? 나의 삶이 내 삶이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오늘 이번 달에 주셨던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걸까를 find out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행동의 결정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는 건가?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찬호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거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행동에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니까.
응?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좀 부담이 없습니다. 왜? 결정하면 결정에 따르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옵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동이 뿌린 대로 결과를 거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싸움은 어쩌면 지속적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건 장기적이에요. 그 때로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어떨 때는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어. 그리고 어떨 때는 조금도 진전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행위의 마지막에 거둘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일까를 늘 질문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여러분 혹하지 말고 늘 멀리 내다보며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일 잘 보여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 앞에 있는 그 현재의 생각, 자기의 감정과 이거를 만족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를 죽여가면서 먼 훗날을 내려보면서 결정했던 일이 다윗이 왕이 돼서 연합할 수 있는 나라를 갖출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그거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두 하나가 지금 뭐냐면 성령께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종 추수는 아직 멀어서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씨를 뿌리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육신의 씨를 뿌린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레코그나이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삶이 내 육신과 영적의 영적 전쟁터구나.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신분을 가진 이미 이기신 싸움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이긴 싸움을 하는 군인이라는 걸 여러분 리멤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았으면 빨리 그것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결국은 거두는데 우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어떤 원리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씩 벗기라고 하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양파 껍질 벗겨보셨어요? 쉬워요? 뭐 한두 개는 벗는데 괜찮은데 깎다 보면 어떻게 하면 눈물이 나죠. 그렇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껍질 벗기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버리는 일도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파 껍질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옛 성품을 여러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 돼서 일원이 됐기 때문에 나의 그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하듯이 우리의 옛 성품을 그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새 신분에 맞는 옷을 갈아입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이 중요한 것은 여기 뭐라고 돼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을 새 옷은 거룩함이라는 옷이랍니다. 이 거룩함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나가도 그 옛사람의 모습은 아주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옷을 세 겹으로 입습니다. 그쵸? 맨 속옷 입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제가 입은 이런 기본 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하나 걸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옷을 입는데 어느 옷부터 버릴까요? 겉옷부터 버릴까요? 일반 의복부터 버릴까요? 어느 옷부터 버려야 될까요? 속옷부터 버려야 돼요. 썩은 냄새 나는 옛사람의 옷은 속옷부터 버려야 돼요. 속옷이란 가장 깊숙이 있으면서 보여지지 않는 옷인 것처럼 마음속에은밀하고개인적인삶에속한옛생활의방식의차원이있는것이가장속에있는것입니다자골로새서3장5절에그러므로땅에있는지체를죽이라곧음란과부정과사욕과악한정욕과탐심이니탐심은우상숭배라라고지금바울이얘기하고있는데참강력합니다 Put to death 죽으라는거예요땅에속한본성은뭐냐다죽이라는것입니다이골로새서에서기록된땅의본성이점점점진적으로나열되고있습니다여기음란이거가 sexual immorality 는그다음에 impurity 부정과부결그다음에욕정욕심 lust 그다음에 evil desire and greed which is idolatry 라고우상숭배로나가는데여러분음란은성적부정등한걸로외적으로나타나는행위입니다그쵸음란을해서그건아음란을했다고이게나타나는행위인데즉겉옷에서시작해서지금바울은속옷으로점점깊이들어가면서언급을하다가그이면에있는내적욕구까지전개되다가마지막에는우상숭배로결론을맺고있습니다겉옷은겉에보이는음란이라는것을시작하면서결국은속에는뭐가있느냐우상숭배라는것으로바울이얘기하고있다는거야그래서칼빈은사람의마음은영원한우상공장이라고했어요우리의마음은가장부패하고있는것이우리의마음이라는거야그래서이사야선지자는우상숭배는지극히어리석은짓이라고얘기하고있습니다이사야서에어떻게설명을잘하고있냐면어떤사람이나무조각을하나를가져다가같은나무조각을가져다가둘로나눕니다그래서하나는뗄감으로쓰고하나는자기가섬길우상의신을새겨서하나는우상신으로섬긴다는거예요그러니까하나는몸을따뜻하게하거나음식을섬기는만드는똑같은재료를갖다가쓰고하나는예배를드리고이거얼마나어리석었습니까우상우상이라는것이결국은이런거라는거예요그래서로마서6장14절에죄가너희를주장하지못하리니이는너희가법아래있지아니하고은혜아래있음이라라고되어있습니다여러분우리들은이땅에서부름받은완전한모습처럼되지못한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이땅에서우리가완전하게퍼펙트가 100% 의하나님의부르심에합당한삶을살수는없습니다하지만그말이뭐냐면우리안에끊임없이육신이성령을대적하고있는갈등속에살고있다는것을얘기하는거예요죽을때까지우리는갈등속에삽니다그러므로바울이뭐라그랬어요오라나는공고한자라누가나를이사망의몸에서건져낼까하고얘기하고있지않습니까하지만그말은이제는더는내가과거의우리가아니고더이상옛사람의식으로살고싶지않다는몸부림을얘기하고있는거예요근데위의성경구절에서우리가혼돈하지말아야될것이있어요죄의지배에서구원을받는것과죄의존재에서자유롭게되는것을동일시하면안됩니다이건이제무슨말인지조금더설명할게요새신자가이거를깨닫지못하면거짓교사들이먹이가돼갖고거짓가르침에넘어가는경우가중요해요이거대표적인경우는구원파예요죄의지배에서구원받는것은죄가더이상우리에게왕노릇하지못해죄가다시는너는내거다라고내주인이아니라는뜻이에요아니라는뜻이지네가죄로부터완전히자유롭기때문에이제부터는아무렇게살아도너는죄짓지않는다는의미가아니라는거예요근데구원파는그렇다라고가리키고있는거예요똑같이동일시하고있다는거예요그러나죄가우리안에서거하기를그만내가너를죄가내가네주인이다라고하지는못하지만은죄가우리안에서떠나지는않고그냥거기아직남아있다는얘기를하고있는거예요내가네왕이돼서너를왕노릇해서너를지배하지못하겠지만은나는내가죽을때까지너를깐죽거리면서너를괴롭히겠다는것이죄의근성이남아있다는걸얘기하고있는것입니다그래서우리에게그깐죽거리는죄를죽이는일이거룩한삶을살기위한영적전쟁이라는거야여러분깐죽거리는죄를죽이는방법이단순히겉으로드러나는행동에서만죽이는것이아니라는거야그래서아까우리는속옷을완전히버려야된다는얘기를하고있는거야왜냐하면마음속의행동동기까지처리해서뽑아버려야되는것이깐죽거리는죄를죽여버리는일입니다근데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성화만이 우리로 하여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음란을 죽이게 하며 그와 동시에 행위의 뿌리인 부정, 그 부정의 모든 충동을 다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범죄하는 사람들 가서 죄를 짓고 나와서 뭐 발목에다가 이거를 차더라도 겉옷은 벗어버리고 죄가를 치르고 하지만 됩니까? 이 마음에 있는 그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우리가 사역과 악한 정욕과 우리의 삶을 빼낼 수 있고 탐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인가? 뭐를 탐하는 것이 왜 우상 숭배인가? 그렇지. 왜 우상 숭배인가? 예를 들면 탐심이라는 건 뭡니까? 아, 나는 몸을 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이라는 뜻이잖아. 탐심이라는 건. 그러니까 무엇을 가질 것이라는 이런 자세가 우상 숭배라는 거야. 이런 자세가 근본 원인이 뭐냐? 자기 숭배고 나 자신을 위한 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부인해야 매일매일 네 자신을 부인해야 산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크게 욕심을 내서 갖고 싶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목사님 그렇게 뭐 큰 욕심 없어요. 나는 그렇게 큰 욕심 없어요. 탐심 없어요. 나는 그렇게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여러분 탐심 없으십니까? 탐심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있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결을 못 봤는데 얼마 전에 이 일을 해결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제 케이스가 이거는 제가 예수 믿기 전부터입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살 때 식사를 하고 끝나고 나가서 이제 식탁을 치우면은 치우고 부엌에 가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금연아 커피 한 잔 타오라 그러면 전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를 그렇게 해드리는데 내가 그거가 왜 화가 나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내 삶의 연장이 되면서 결혼을 해서도 내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과일을 깎아라 그러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화가 나는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과일을 깎는 일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과일을 깎는 일이 싫어서 화가 나는 것일까? 아니면 똑같은 남자 여자인데 그러면 자기는 밥 먹고 났는데 그럼 와이프한테 다 치우는데 그 하라고 앉아가 의자에 앉아서 타고 오라는 명령하는 그것이 싫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일을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닌 건데 그거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언제 알았냐 하니까 이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데 왜 내가 화를 내냐면 난 내가 하고 싶은 내 행동 추락에서 내 시간대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중간에 추락이 들어오는 거야. 나는 이 계획으로 따라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너 이거 해.
조금만 숨을 깎아줄 텐데.
조금만 내 시간 했는데 네가 들어와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것에 받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뭡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태클을 걸어오니까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뭐냐? 탐심이고 네 자리가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는 커다란 죄입니다. 그냥 뭐 아버지가 커피 타오라 그래서 커피 타는 게 싫어서 뭐 그게 그럴 수도 있지. 뭐 과일 깎아 오라는 게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 네 마음 속에 모든 거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자아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누가 이거 쳐서 들어오니까 그것이 뭐 과일을 깎는 일이든 커피를 타는 일이든 뭐 운전을 하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화가 나는 게 네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는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 네 주인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깨달고 났는데 언제선가부터는 김 목사님이 저기 밥 먹고 나서 과일 깎아달라 그러는데 받아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나거나 막 짜증이 나거나 하는 일이 없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속옷이 완전히 가려지고 뽑혀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무슨 뭐 탐심이라 그렇고 남의 것을 뭐 훔쳐갖고서 뭐 도둑질을 해서 뭐 네, 이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사소한 것도 하나님은 걸러내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우리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그래도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렇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경건과 행동의 동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겉옷은 그냥 이렇게 쫙 입고 누가 뭐 일하고 있는데 아 목사님 뭐 해주세요 그러면 네 하고 해주겠죠. 그럼 사람들은 보면은 아 우리 목사님은 참 순하고 참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속에서는 화가 나는 거지. 시키고 있지. 하지만 겉으로는 네 내가 왜 목사니까 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겉옷을 보고 나를 착각하고 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남이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흐미진 곳에서 그리고 몸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럼 이런 생각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이게 행동으로 나와요. 뭐로 나온지 아세요? 항상 젊었을 때가 그 이 쌓여있던 이것이 뭐로 나오느냐? 밥상을 차리죠? 그릇 갖다 놓죠? 그릇을 탁, 탁 놔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그릇을 놓을 때 이렇게 놓죠? 그릇을 탕, 탁 놓는 거야. 이게 자기의 그 분이 자기 행동으로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서도 이것이 나오는 거가 우리의 그 뿌리 깊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옛것을 벌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지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과 8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옷부터 벗기 시작해서 일반 의복과 겉옷까지 다 벗어야 돼. 그래야지만 새로운 속옷 입고 일반 의복 겉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벗어버릴 그 버릴 목록 리스트를 그 제시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분함 겁니다. 분함 앵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분함이라는 것이 그냥 누군가를 혹은 무엇을 향해 적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절대로 화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화해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의로운 분노, 죄 없는 분노라고 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노를 드러내는 게 적절한 상황에서만 표출될 뿐 아니라 근데 대신 오래 지속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분노는 뿌리 깊은 적대감, 곧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내면의 기본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버리라는 목록에서 분함에 의해 노여움을 벗어버려라 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그냥 노여움이 앵거가 단지 그리스도에는 냉정을 잃거나 보복을 하거나 벌컥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만 갖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 다 동의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정원우 성도님 같은 경우는 알기에는 그렇게 막 화가 나든 막 훅 하고 막 갑자기 화를 내고 막 이런 거는 불가능한 성격이죠. 그렇죠? 그런 거 별로 안 나타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런 거 안 나타낸다고 분함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천성이 차분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막 욱하고 막 화내고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화가 없다라고 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는 일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벌컥 화를 내는 일은 타인에게만 적용하라고, 적용하려고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 화가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해 본 진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낸 적이 없습니까?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는 것도 화라는 그것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남에게 화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 때문에 자기가 그 화를 자기가 내는 거야.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타인에게는 나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할 수 있어요. 겉옷을 입었으니까 겉옷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은 내 자신에게는 분노의 조절이 우리의 분노는 언젠가는 터져야 돼요. 터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터지지 못하니까 내 자신에게 터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성향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참을 수 없는 조바심 이 조바심이 나갖고서 막 자신에게 막 분노하는 이 뭔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애타는 그 조바심이라든지 일이 잘 되어가지 않을 때 자신에게 짜증내는 태도 자신에게 짜증내는 태도 저는 이 내 자신에게 짜증내는 태도 이거가 저는 이해가 가는 태도 저에게도 있는 그런 뭐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이 참지만은 그거를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것이 짜증이에요. 근데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아니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저렇게 짜증을 내나 그럴 때 내가 내는 그 짜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 짜증이 나는 상황으로 걸음을 내딛게 하신 그분의 방식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응? 응? 왜 이러신 거? 저는 이게 참으로 공감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동료들에게 참으로 화가 솟구쳐갖고 디스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느냐 내가 밤새 잠을 안 자고 내가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거예요. 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한 사무실에서 제가 옛날에 국회의원 비서했다고 그랬잖아요. 국회의원 비서실에는 비서관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비서관이 하도 일을 못해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넌 그 머리를 여기 왜 왔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으로 회개할 일이에요. 이거 참으로 엄청난,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도 아니고 옛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버려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런 태도는 한마디로 뭐냐? 교만이에요. 이런 태도의 핵심은 타인에 비해 자기를 높이는 거야.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아니라 잘나서 잘난 것이 아니라 이 옛사람 속에 뒤틀리고 왜곡된 삶에서 나오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깊숙이 숨겨져 자리 잡고 있는 왜곡된 감정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못 고쳤습니다. 저희 부모가 저를 고쳤느냐? 못 고칩니다. 아무도 이거를 저를 고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아니에요. 당신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려면, 교만하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잘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고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일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네가 혼자 A 받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합력해서 B나 C 받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다라고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근데 사람이 그런 깨달음을 받으면 깨달음을 받자마자 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거를 받으면서도 또 변하고 변하고 세월이 지나가다가 그 세월이 지나가서 지금에야 이제 제가 그거를 녹여서 그것이 큰 빅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여기 뭐냐면 너의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은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태도의 말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도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타인의 인격을 멸살하는 말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칼만큼 날카로운 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이 혀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죽이든가 살리든가 무너뜨리든가 세우든가 하는 효과가 있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은 반대되는 일을 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니까 농담의 말이나 우스운 말이라나 이런 말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길들이는 일에 어느 정도 진보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시초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바울은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로 그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는 은혜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헤세드 기억하세요? 우리가 룻기서 배울 때 그 룻기서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와의 관계를 통해서 헤세드, 하나님의 그거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헤세드에는 자비, 긍휼, 돌봄, 뭐 위로함, 배려함, 기꺼이 희생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우리가 입고 온 입는 옷에 이런 인증 라벨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옷이 우리 몸에 잘 맞고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옷이 아직 자기에게 맞지 않고 어색하고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은 여러분 매력적이긴 하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현란 하나만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좀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 그렇게 막 화려하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옷 자체가 주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이렇게 내쳐지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시선을 끄는 것이 있어요. 뭔가 다르다 하는 그런 시선을 끄는 옷입니다.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뭔가 신뢰가 가거나 뭔가 담대함이 있고 어떨 때는 참 저 정도인데 뭐가 저렇게 당당한가 하는 그런 당당함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옛 생활 방식은 죄, 우상 숭배, 자아 숭배가 특징이고 새 생활 방식은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임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맞는 새 신분에 맞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게 되면서 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치명타를 날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꾸 치명타를 날려갖고 자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타를 날려버릴 때 옛 옷을 자꾸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이 거룩한 삶, 변화되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아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세우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낳는 진짜 성공은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에서 우리를 풀어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치 돈도 못 벌고 주의도 못 벌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집착하지 말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에서 우리로 자유함을 얻으려는 거야.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졌더라도 많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더라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못하니까 자꾸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 그러면 지질하게 살고 성공 못하고 이거 뭐 그냥 누가 그러면 이해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인애한 것 같고 자비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꺼리낌 없이 타인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열등의식으로 가득 찼을까요? 안 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발을 씻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발을 씻길 때 발을 씻기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열등의식 이런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 될 때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강력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이제 안 통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강력한 복음으로 표현될 때 어떤 이들은 이런 교회에 놀랄 만큼 매력적이고 흥미를 돋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겠어요. 이런 매력에 은혜를 미워하거나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근데 요즘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절에서 미워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받는 그 미움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미움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종말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여러분 신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세요.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서 계시면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옷 갈아입기를 게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